여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찬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박쌤의 위대한 수다. 5월 개편 그 첫 번째 시간은 CBS TV국 신동주 PD와 함께 나눠보는 내가 버린 책들.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낯설게 되짚어보고 그 지성과 교양의 능력으로 불통의 기독교를 돌파, 시대 공감적 소통을 모색해보는 시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박쌤의 위대한 수다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봄 개편 시작됐습니다. 아, 저희가 10여 편 정도 시즌2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형식,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새롭게 책을 소재로 즐거운 수다의 시간을 만들어가 주실 초대 손님, CBS TV의 신동주 PD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그렇죠. 뭐 PD분들은 그 뒤에 계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자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CBS 기독교 방송국 TV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신동주라고 합니다. 93년에 입사해서 올해가 20년째 일하는 해고요.
야, 20년. 야,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한 라디오에서 한 8년, 그다음에 TV국에서 한 12년, 한 10년. 네. 그렇게 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야, 소리와 또 이렇게 TV 이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아, 능력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를 맡고 있는 정도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눠 볼 주제가 굉장히 전 이채롭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버린 책들. 참 읽지도 않는데 요즘은. 책을 읽지도 않아요. 이렇게 책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이 읽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버린 책들. 요걸 소재로 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예, 신동준 PD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그 배경에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죠?
갑자기 내가 버린 책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네. 뭐 내가 버린 여자들.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좀, 아니, 거기서 그걸 연상하신단 말입니까?
되게 비도덕적인 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그랬어요. 사람이 뭘 소개할 때 되게 긍정적인 걸 내가 뭘 좋아해를 소개해도 되게 그 사람을 많이 알 수 있지만, 네. 내가 정말 뭘 싫어해.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맡게 된 게 책 소개인데, 그 제가 싫어하는 책을 하나 소개하더라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 주제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아, 우리하고 생각이, 맞아. 우리가 약간 그 삐딱한 들었습니다.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이 네. 약간 그 좀 삐딱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게 오라 이런 거를 자꾸 시비 거는데 오신 초대 손님까지도 이제 책에 시비를 거는 뭐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책은 네. 제가 정말 한번 버렸다가 나중에 또 인용할 게 필요해서 중고시장에서 다시 한번 샀어요.
아, 버린 책을?
예, 버린 책을.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예,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서.
가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가버렸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IBP 출판사에서 제가 IBF 출신이거든요.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IBP 출판사에서 1985년도에 나왔고요. 네. 아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제임스 사이어가 지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네. 8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 고전이죠, 고전. 물론 뭐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책이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치고는 한 번씩은 다 접해보는 책이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꼭 이 책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 이 책 다음에 뭐 창조, 타락, 구속 그 책도 나오고 네네. 뭐 제가 오늘 좀 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30년 넘게 사용했던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와 그 용어 뒤에 숨어있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유요?
비유.
네네.
그래서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한 건가. 사실 제가 버리고 싶었던,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건 사실 이 책이 아니라 그 비유였어요.
그렇죠. 책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 전 그 비유를 그때 버렸고 네. 아, 정말 다른 비유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고 그때 말하고 싶었던 비유는 바로 선글라스라는 안경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30년 동안 사람들은 모든 책 서문을 보면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불교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뭐 비유인가?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신PD님도 안경을 쓰시고 저도 아니 정도령까지 안경을 썼네. 예. 우리가 다 안경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어떤 그 시각을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악용 비유를 뭐 자연스럽게 쓴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 책뿐만 아니라 잡지들도 좀 몇 개 좀 프린트해 왔는데 이게 이제 복음과 상황에 나왔던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 162호 복음과 상황.
복음과 오, 정말 상황. 안경 사진들이 다양하게 나왔네요.
그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네 분이 여기 딱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근데 그분들도 아,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안경을 들고 있죠, 지금. 재밌겠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 만큼 이 안경이라는 화두는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빨간 렌즈를 썼을 때 빨갛게 보이는 거.
네.
그건 사실 안경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조명 기구를 빨간 걸 키면
그렇죠. 빨갛게 보이죠.
온 방 안이 다 빨갛게 보이고.
네.
되게 많은데 왜 그럴까? 왜 그 심지어 콘택렌즈도 있어요. 빨간 콘택렌즈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런 맞는 말이지만 그 비유는 콘택렌즈를 비유로 쓰는 사람은 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뭐 조명 기구 아니면 콘택렌즈 그다음 안경 차이점은 뭘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갈아 끼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경이라는 비유를 쓸 때 사람들한테 그 은연중에 제시하는 그게 뭔가 하면 바꿀 수 있다.
네.
원하는 안경. 우리가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 둥근 테 이걸로 주세요라고 딱 골라서 딱 쓰듯이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조사해서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들어 하면 그 세계관을 착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네.
또 듣는 사람들도 아 그게 거기에 끌리고 왜냐하면 지금 나의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온전한 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장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잘 맞아 떨어졌다. 그 편리성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라고 하는 게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꿔 쓰기도 하고 또 뭐 선글라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안경을 자기가 그때 맞춰 가지고 바꿔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선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이런 안경 비유를 할 때 그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선택의 문제네. 바꿔 쓰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거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까?
저는 엄청난 문제라고 봐요.
엄청난
문제라고 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잘.
네.
정말 사람이 조금 변한다는 거, 조금 더 성숙한다는 건 정말 싸우고 자기가 실수를 해보고 정말 무한해지고 창피해지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시인하고 다시 찾아가서 누구가 말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성숙해지고 제대로 좀 사물들을 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만 딱 쓰면 확 바뀐다.
어떤 안경 하나 쓴다고 그거는 모든 거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안경 비율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냥 저걸로 주세요. 아 손님, 정말 언니 정말 잘 어울려요. 오빠 뭐 다 그러는 것처럼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럼 딱 돈 주고 사갖고.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제가 영어 제목을 어느 날 틀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네. The Universe Next Door.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세계관. 그런데 마지막에 또 카탈로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카탈로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한 6~7개의 세계관을 쭉 소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저자가. 근데 이게 우리가 뭘 구매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상품 카탈로그를 쭉 보다가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과연 우리가 세계관을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정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굉장히 편의적으로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을 이렇게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내가 읽어서 이해만 하거나 또는 그게 나한테 맞아라고 선언하면 그게 꼭 자기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실천이랍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다소간에 좀 섣부른 실천이라든가 뭐 잘못된 어떤 그 선택들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이 렌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네. 이제 안경이 렌즈로 되어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옛날에 신의 21을 구독할 때가 있어서, 신의 21에서 선글라스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만 계속 다 모아본 적이 있었어요. 선글라스.
그냥?
그냥 그냥
시내 21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이 아니라 그때 정기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럼 선글라스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만 다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그때 왕가위 얘기가 나왔었어요. 왕가위.
네, 또 어떤, 왕가위 하면 또 선글라스죠.
선글라스죠. 그런데 그 기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왕가위 감독의 얼굴에는 원래부터 선글라스가 박혀 있었던 게 아닐까. 이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선글라스와 세계관을 꼭 연결시켜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굳이 정말 저는 이걸 피하려고 얘기 나왔지만 굳이 렌즈로 비유하고 싶다면 수정체에 박힌 날카로운 렌즈.
어이, 섬뜩한데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거는 쉽게 그냥 안경 바꾸듯이 안경점에 가서 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빼내려면 정말 피가 나고 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게 전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라섹 수술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비고 확 떨어지나? 아, 그게 딱 렌즈가 박혀 있는 그 정도로 그 일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삶과. 예.
그거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입니다. 이거랑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편의적인 이해가 실제로 어떤 잘못된 실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이런 어떤 것에 그 심취해 있거나 경도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읽으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저러하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그 부분들에서 느꼈던 뭐 아, 저건 아니다 싶었던 뭐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뭔가를 좀 기독교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만 볼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만 봐야 된다. 기독교적으로만 볼 수 있다. 그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완전하지 않은 100% 기독교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을 2000년도 총신대학교 이제 학부 때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철학 개론 수업 시간에 읽었는데 교재였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정도령의 커밍아웃. 네.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바로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읽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다른 세계관이라든지 다른 사상을 접하는 게 두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허무주의나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조리다라고 했을 때 뭐 사무엘 베켓 책을 읽거나 뭐 아니면은 뭐 까미 책을 읽기보다는 일단 이거부터 좀 읽고 나야지 그 책을 읽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막 줄을 끄면서 봤던 이유는 그런 거 뭔가 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다른 사상을 접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저도 공감하는데 사람들은 그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크리스천들이 제가 그랬고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뭔가의 기독교적이 아닌 거에 오염될까 봐 되게 두려워하는데 오염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딱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네가 다른 걸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그 C.S. 루이스.
네.
아니면 최근에 제가 칼바르트의 짧은 전기를 또 하나 읽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깊이보다 그 깊이에도 제가 참 매료되지만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계속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스타일과 종교가 달라요. C.S. 루이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고 그 다음에 이신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칼바르트도 처음에는 되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운동 되게 열심히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정통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 커다란 그 간격이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절대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기독교적으로 되려고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걸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르쳐도 소용도 없고 뭐 오염이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네가 그 순간에 정말 진실해라.
네.
네가 믿는 거를. 너한테 다가온 게 정말 끌리고 한다면 저 끝까지 한번 가봐라.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거는 나중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뭐 인식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론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내면서 체득해서 이게 형성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다. 그게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체화되고 체득되어진 어떤 것이 고백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생 좀 딱 돼가지고 아 이제 내가 뭔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마치 그게 자기한테 없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기독교 세계관 책을 딱 갖다 놓고 이대로 내가 세상을 봐야 돼,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대단히 좀 인위적이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다양한 비유들이 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 안경에 대한 비유가 예.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신 거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유에 묶여버리게 되고 그 비유에 따라서 사고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이외에 혹시 뭐 다른 책들을 버리다 보니까 아 요런 비유도 요거 문제 있네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 어떤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 앞에 추천사를 보든지
네.
추천사의 대부분은 다 손봉호 교수께서 쓰셨지만
아 실명비판 좋아요. 예, 뭐 우리 방송 실명비판합니다.
이 비유가 나오죠. 제가 도미노 비유라고 도미노 은유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나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행동으로 돼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살 수 있다.
네. 이론에서 출발해서 실천까지 그렇게 간다.
하나하나 그 전 단계에 의해서 계속 이제 진행되면 아주 기독교적인 결론까지 나갈 수 있다.
네.
아주 작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시작하면.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비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비유. 이 부분에서 소위 뭔가 기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비유가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도미노 이론보다는 제가 어떤 그 진화론에 관한 어떤 책을 쭉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진화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진화론을 비판한 어떤 학자가 그 거미줄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거미줄 이론.
거미줄.
네.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전 단계가 딱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인생도 어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전 단계나 어제나 그저께 내가 만났던 아니면 읽었던 아니면 봤던 영화가 딱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한 라인으로 쭉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쳐서 되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정말 퍼져있는 수많은 거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우리 인생을 거미줄에 비유한다면 이제는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준다는 게 내가 기독교적인 책을 읽힌다고 해서 얘가 기독교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인이 볼 때 어떻게 그걸 읽혀라는 그 책을 제 아이가 읽으면서도 정말 뭔가를 정말 깊이 느껴서 정말 슬픔이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멋진 기독교적인 통찰력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모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좀 생각나는데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 내지 이런 어떤 고전 텍스트들이라고 하는 게 왕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그 왕도를 찾아서 그 길을 차곡차곡 가면 거기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 우리 신피디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게 그런 식의 왕도는 없다. 오히려 수많은 삶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도전도 될 수도 있겠고 또 그게 삶의 어떤 매 순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막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가지고 이어져서 항상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근처에 있는 아닌 어떤 생각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모아졌을 때 그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어떤 의미의 것으로 될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시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상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면 되겠지. 에, 캐세라 세라. 아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할 거냐.
이야 이거 굉장히 그게 현실이 그게 삶이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일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딱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게 사실인데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옛날에 그 보건과 상황의 정정훈 편집위원인가요?
네, 네.
그 꽤 됐죠. 그 환상 속에 기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있다. 환상 속에 기세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실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동화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저도 이제 그 동의가 되는 그 부분들이 뭐 곳곳에 좀 있는데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이런 서적들을 접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뭐 제임스 사이어 또는 뭐 우리 신구원 교수님이나 뭐 프란시스 셰퍼 뭐 이런 기독교 세계관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민이 뭐냐면 아,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때 고민한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까지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던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삶이 없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크리스찬을 통해서도 기독교적인 어떤 삶, 신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거나 굉장히 빈약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성인이라고 대학생이 딱 돼서 세속 사회에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확 던져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할 때 그럼 기성세대가 그걸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틱 던져주는 게 뭐냐면 이런 이론서들을 던져주죠. 그리고 그걸로 삶을 대체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의 이런 고전들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읽혀지고 또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만큼 그 이론서를 대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렇죠. 그 약간 그 말을 좀 이어간다면 그거는 누가 불교적으로 살려고 하든 이슬람적으로 살려고 하든 똑같이 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대학교 딱 왔을 때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데 뭔가 제대로 된 시각이나 뭔가를 낼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면서 경험하고 깨지고 배우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게 사실인데 자꾸 뭔가 방법이 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기독교 고전으로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버리도록 하죠. 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PD님이 예, 버리는 방향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 책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책들에 끊이지 않고 사용됐던 그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안경.
그걸 버리자.
안경이라는 그 비유를 버리자는 거죠.
네, 책이 무슨 예. 잘못이냐.
네, 책이 아니라.
그 비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안경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인 도미노를 이용해서 비유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일종의 거미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전반부 시간을 통해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지침서가 되었던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 이론들, 또 그것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비유, 이야기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좀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PD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실제 실천하고 적용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뭐,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진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웹툰을 두 개를 본 적이 있는데
네.
하나가 주호민이라는 만화가예요. 그래서 네. 신과 함께라는 그 웹툰이 있었고
신과 함께
또 하나는 무한동력이라는 그 만화였어요.
네.
그래서 신과 함께는 이 사후 세계 저승을 막 가는 그 우리나라의 무속이나 그 불교적인 세계관 그걸 쭉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그린 거고
네.
무한동력은 되게 강풀의 순정 만화처럼 어떤 한 가족의 그걸 담담하게 재밌게 그렸는데 저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처음에 신과 함께를 딱 보다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거를 그만두고 한 1-2회 보다가 막 찾다가 무한동력이라는 걸 찾았어요.
네.
그 작자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정말 웃으면서 막 낄낄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네.
이름을 확인했더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작가예요?
죽음은 둘 다 죽음이네요. 같은 네.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게 우연이란 말입니까?
그게 우연이었어요. 그게 한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그냥 혼자서 한국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질문을 혼자서 좀 웃으면서 했는데 내가 무한동력을 보면서 저 무속적인 신앙을 받았을까? 같은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린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그 질문을 해봤어요. 무한동력이라는 그 재밌는 만화를 보면서 정말 좋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 몇몇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찡하고 충분하다. 여기서 뭐 그 어떤 무속적인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 이제 습관적인 일종의 트라우마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을 비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한 40년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본인 얘기하는 거죠. 본인 네. 얘기. 그러니까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 질문이 떠올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이제 신동주 PD님보다 좀 더 자유한 영혼이 아닐까. 아, 저는 이제 무당이 돼지 없고 작두기를 이렇게 타는 걸 이렇게 보는데 아,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걸 이제 기예. 아우, 기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그런 식의 뭐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이야기면 이야기인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실제로 그게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되게 되는 약간 비극적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내 몸에 아로새겨져 버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 버린 책들이 만든 거죠? 그렇다는 거죠.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들으니까 떠오르는 말인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제 아들이 두 명이에요. 한 명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지금 고2가 되고 하는데, 그 둘째가 상당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네.
그러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 오. 그걸 상당히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놀 때라든지 농구를 할 때라든지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농구를 하면서 뭔가 너무 즐겁게 하면은 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해요. 아들이.
아니,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마음 아파요.
교회에 너무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더 있었어야 되는데.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 뭐랄까 이걸 통해서 본인의 해답을 얻어나가겠죠. 아들이.
네, 저기 신피디님이 뭐 아들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아들 하나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도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둘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다 보면 저의 아는 저기 뭐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 우리 장모님이 이 방송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도 돼.
아는 장모님 뭐야?
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신앙 교육을 단단하게 시킬 수 있는 교회 또는 그런 교육기관 주일학교 잘 돼 있는. 주로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게 잘 돼 있죠. 이런 데 좀 보내서 애들이 신앙이 좀 탄탄하게 잡혀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왜냐면 워낙 쥐꼬리만큼 이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랄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될까봐. 근데 이제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그 아이애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뭐 소위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그죠? 기독교 세계관의 좀 원시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배운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로 나머지 삶이 다 잘 된다, 바른 방향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월화수목 금토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읽는 책, 이 아이가 보는 어떤 이야기들, 뭐 영화 또는 그게 만화 또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동시에 그 아이가 접하는 이 아버지 또 엄마 또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런 그 부분들이 아까 우리 신PD님이 비유 좋아요. 거미줄. 예, 거미줄처럼 이 아이를 감싸고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들과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 이 아이의 삶의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모된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 더 좋은 어떤 이야기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고 같이 보고 듣고 즐길 수도 있겠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층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몸부림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근원적인 그 힘,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와 대중의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중은 뭔가를 되게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대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거나 막 열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것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이게 좀 그렇죠. 기운실과 이런 쪽에서도 항상 어떤 성을 대할 때도 위험으로만 죄로만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었잖아요. 신국원 교수의 그 거짓말 그 사태 그때도 정말 주의 깊게 그런 글들을 읽고 했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읽었어요.
장정이래?
내게 거짓말을 해봐. 회사 후배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도서실에서 그거를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육체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제 블로그도 썼지만 제가 발기를 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어요. 그 서너 시간 동안 그걸 읽으면서 한 번도 제가 소위 성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되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경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는 뭐랄까 그 당시에 이런 거짓말을 반대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뭘 주장했나 하면 제가 볼 땐 이래요. 이런 예술 그 작품을 보면은 너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보일 수밖에 없어.
보일 수밖에 없어. 이걸 보면 이걸 읽으면 너의 성기는 발기해. 발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고 정말 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쪽에 강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폭력이다. 100%를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영역에서 많이 그 이슈화가 됐단 말이에요. 싸이의 어떤 그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관련된 논쟁들도 그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순도 100%,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선악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정답찾기로 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어떤 해석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중예술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은유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사실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좁게는 우리 내면의 어떤 속성이고 좀 크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그룹이나 계층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은유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은유기 때문에 항상 해석을 요하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과 있다 있는지.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그 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인할 수 없는 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운하는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역설적으로 이 문화예술 영역의 어떤 컨텐츠와의 싸움 거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되게 포르노적인 게 있긴 있었죠. 하지만 이쪽에서 이쪽 또 대중 쪽에서는 되게 그걸 좀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포르노를 인정하는 건 아니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뭔가 즐거워하려는 걸 추구하고 찾고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위험하다고만 하니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는 어떤 즐거움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예술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타인이든 저 사람한테 내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저 논크리스천으로부터 어떤 이론이든 항상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종교 문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있을 때에만 이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림과 즐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유와 해방의 누림과 즐김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그 틀 안에서 여기서만 놀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논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이다 이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딱 해줬을 때. 예.
그 틀이 이제 이게 벗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라인이 없어지게 됐을 때 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 틀 밖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비기독교적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틀린 말이죠.
밖에도 되게 엄청난 그 선한 것들이 있고 정말 멋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예. 것이라는 단어를 예. 뭐 안 쓰려고 안 해도 돼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은 네. 역으로 또 뭔가 하면 기독교적이라고 딱 말한 울타리 쳐준 그 안에도 비기독교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경배 차장이 됐든 뭐가 돼 할아버지가 됐든 그 안에서 쓰는 리듬, 템포, 멜로디, 악기, 그다음에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순도 100%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100%. 이 근데 이 100%를 추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욕망이고
판타지죠.
환상이고. 예. 그래서 아까 100%라는 말이 나왔는데 100%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추구한다는 건 되게 불가능한 일이고 슬픈 일인데 네. 또 추구하다가 또 100%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그렇죠? 네. 이게 기독교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100%라고 말을 할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00%는 정말 100%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야 되지만 너도 따라야 된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강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고종 속이 모든 순수주의는 폭력이랑 있다 있다 이렇게 맞다 있다라고 말을 감염된 언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감하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의 생각,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페이스북 또 우리 홈페이지 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그도 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폰에 담긴 이야기와